우리 조상 아담이 에덴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어겼을 때에 그는 죽어야 마땅했습니다. 그렇게 되었다면 인류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고 우리도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죽음으로 심판하신 것이 아니라 아담이 하나님과 홀로 언약한 것이 아니라 그가 대표자로서 그와 그의 모든 후손을 대표해서 하나님과 언약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아담이 실패한다 할지라도 그 모든 후손을 죽음에 이르도록 하지는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의 저주를 따라서 아담을 심판하기는 하셨지만 그러나 온 인류가 이 육체적인 죽음을 당한 것이 아니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그 생명을 유지할 수 있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는 아담이 실패한 그 자리에서 온 인류를 구원하실 하나님의 계획을 실행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을 벌하지 않으신 것은 자신의 계획을 번복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신의 방법으로 아담을 벌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자신의 방법으로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공의의 심판, 최후의 심판을 마지막 심판을 유보하셨지만 그러나 분명하게 아담과 그 후손들에게 죄에 대한 언약의 저주를 선포하셨고 그리고 그 언약의 저주 가운데서 구원 얻을 수 있는 길도 주님께서 준비해 주셨습니다. 최종적인 심판은 미루어졌고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기회가 인간의 삶에 은혜로 더해졌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죄의 무거운 짐을 지고 있으나 구원 얻을 기회를 부여받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인간의 삶에 우리의 인간의 삶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흔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세상은 자연적으로 생겨난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그 자연적인 법칙 안에서 살아가고 있고 우리에게 이렇게 생명이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각자의 인생을 살아야 하지만 그러나 인생을 살고 죽으면 모든 것이 끝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이 세상 사람들이 흔히 생각하는 자신의 인생을 바라보는 가치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와 같은 생각이 정말 진리라고 확신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물어본다면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다 그것은 알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자신이 확신하지 못하는 막연한 생각 가운데서 자신을 바라보고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 인생들이 자신의 삶 가운데서 참된 만족과 행복의 길을 모르고 방황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을 하든지 그 어디에서도 참된 만족과 행복을 경험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 인생이 어떤 것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내가 원해서 태어난 사람은 없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은 우리의 삶은 우연히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만약에 우리의 조상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가 순종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영생을 얻었다면 우리는 지금 이 땅에서 이런 모습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낙원에서 천국에서 정말 완전히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우연히 태어난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이렇게 죄악 가운데서 슬픔 가운데서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것은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언약을 거역한 우리 조상 아담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타락하고 부패하고 죄악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인생의 슬픔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만약에 우리 조상이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지 않았다면 우리는 지금 이 모습과 이와 같은 자아를 가지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죄악을 모르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와 같은 영광스러운 존재로 우리가 존재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현재 우리의 삶을 살펴보면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에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정말 행복하고 만족할 수 있습니까? 그러지 못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생존을 위하여 수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그러나 생존 그 자체가 우리에게 고통인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바로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에게 저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와 같이 고통스러운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또한 한편으로 우리가 감사해야 할 것은 우리의 인생이 죄로 말미암아 멸망에 이른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생명이 주어졌고 이 생명 안에는 하나님께서 구원 얻을 수 있는 기회로 우리에게 이 땅에서의 삶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 아담이 실패한 그것을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기회로 우리에게 이 땅에서의 삶을 주님께서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분명히 깨달아 알고 하나님의 구원을 발견하는 자들은 참으로 복 있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삶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시기 위한 기회, 은혜의 때라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자신의 삶을 허비하고 죄악을 따라서 사탄에게 이끌려서 허탄한 삶을 살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 아담에게 저주한 그 저주, 그 심판을 오롯이 우리가 다 감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라는 것이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들은 우리의 삶을 비관적으로 보거나 우리의 삶을 너무 슬퍼하거나 우리의 삶에 대하여서 원망하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공평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담이 실패한 그 자리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우리의 삶에 다 부여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삶을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삶을 바르게 살고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기회를 결코 헛되게 보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의 삶에는 놀라운 기회가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아담이 실패한 영생의 영광스러운 기회를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하게 누릴 수 있는 축복을 얻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아담이 타락한 후에 그 후손들의 삶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바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들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바르게 이해할 때에 우리 성도들의 삶이 참으로 복된 삶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이 창세기 4장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창세기 4장의 말씀에는 여러 가지 사건들이 나오지만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 자신에게 교훈해 주는 하나님의 교훈이 무엇인지를 같이 생각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야 할 것은 아담이 타락한 후에 인간과 이 세상의 상태가 어떠한 처지에 있는지를 생각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담의 타락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의 상태가 이렇게 질서를 유지하고 사람들의 삶이 지속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이 세상의 상태를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지를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비록 인간은 하나님이 주신 모든 선하고 좋은 것들을 상실했습니다. 에덴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죄로 말미암아 죽음과 부패가 있는 땅에서 살아가야 했습니다. 우리가 이제는 먹을 것을 얻기 위해서는 이마에 땀을 흘려야 했습니다. 해산의 고통으로 말미암아 자손을 낳을 수 있는 그런 어려움이 주어졌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와 그의 후손들이 일정 기간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것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은 이 세상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일반 은총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온 세상의 모든 사람과 생물들에게 하나님께서 창조의 질서를 유지하시고 그 생명을 보존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일컬을 때에 일반 은총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의 삶 자체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45절은 하나님이 그 해를 선인과 악인에게 비추시며 그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신다고 그렇게 성경이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우리의 삶이 당연한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자연적인 것이라고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어느 일정 기간 동안 우리의 생명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총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허락해 주지 않고 우리의 생명을 붙들고 계시지 않으면 이 세상에서 존재할 수 있는 생명체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땅에 있는 미물들과 그리고 모든 식물들과 동물들에게 생명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어떤 특별한 목적을 위하여 이 세상이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에 의해서 유지되도록 하나님께서 온 만물을 붙들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붙들고 계시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목적을 온전히 완전하게 다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 만물을 붙드시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이 사실을 잊어버리면 불신앙 가운데서 죄악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의 생명을 누릴 권리가 자연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유지하여 주시고 기회를 주시고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사는 모든 삶은 하나님의 은총의 결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보고 살아가는 삶이 거저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라는 것을 알고 감사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사람이 죽은 후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언약에 대한 최종적인 심판이 될 것인데 그때는 하나님이 주셨던 일반 은총이 다 거두어지고 각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삶을 직구하며 심판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4장 12절 말씀이 바로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일을 직구하게 될 것이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은 자연적으로 주어진 삶이 아닌 하나님의 은총의 결과이고 이 일반 은총은 언젠가는 반드시 사라집니다. 여러분, 이 일반 은총이 사라질 때 우리는 최종적인 언약의 저주를 맞이하게 될 것인데 여러분, 그때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총을 입은 사람만이 이 마지막 심판에서 자신의 생명을 구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일반적인 은총을 주신 것은 그저 우리가 70년, 80년, 100년의 그 삶을 조금 더 살도록 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 삶의 기회를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하나님 안에서 영생을 누리도록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은혜의 선물을 얻을 수 있는 자격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들은 우리의 삶을 결코 허비하는 자, 낭비하는 자, 영원한 멸망 가운데 떨어지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돌볼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다 큰 책임이 지워져 있습니다. 그 책임과 의무를 헛되이 보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들은 하나님의 은총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지성적인 능력과 일반 은총에 속한 모든 것들을 일정 부분 허용해 주셨기 때문에 인간은 자신의 삶을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간은 자기를 위하여 문화적인 능력도 발휘할 수 있고 발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사장님 말씀에 보면 이 가인의 후손들이 문명을 이루고 발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9절에서 22절 말씀을 보시면 가인이 에덴 동쪽 롯 땅에 거주하면서 그가 아내와 동침하여 아들을 낳고 그리고 성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아들 이름에 이름을 따서 에녹이라고 불렀습니다. 여러분, 도시가 형성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도시는 점점 발전해서 국가의 형태를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들은 이 도시, 국가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두 번째 기관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도시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는 뒤에 가서 제가 좀 더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 보면은 하나님의 일반 은총을 우리에게 허락한 결과 인류의 문명과 기술이 발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노아의 홍수가 일어나기 전에 벌써 이 아담의 후손들은 그들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신 지성을 따라서 그들이 기술과 문명을 발전시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20절 말씀을 보면은 이 야발이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단순한 이 수렵 생활을 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고 가축을 치는 법을 그들이 익혔고 그리고 가축을 침으로 그것을 통해서 자신의 삶을 영위하는 그와 같은 기술을 그들이 배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21절 말씀 보면은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다라고 하면서 이 가인의 아들들로부터 벌써 이 음악이 발전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인간의 지성 중에 예술적인 재능이 그들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22절 말씀 보시면 실라는 두발 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두발가인은 동과 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그와 같은 재능을 발휘하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인생에게 주신 일반 은총 가운데서 우리 인간이 자신의 이성으로 지성적인 능력을 발휘하여서 문명의 발전을 이루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석가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와 같이 가인의 후손들은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술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그러나 아주 상당히 높은 수준의 문명을 이룰 수 있었고 그 문명은 노아시대 때에 방주를 만들 수 있도록 하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노아의 방주가 얼마나 큰 규모를 가진 배입니까? 여러분 그것을 만드는 것이 쉽겠습니까? 오늘날 우리들도 그것을 만들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사람들이 이미 이와 같은 기술을 가지고 방주를 만들 수 있는 그와 같은 발전을 이루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인간의 삶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인간이 죄의 결과로 영적으로 하나님과 단절된 결과 얼마나 어려운 상태에 있는지를 아는 것입니다. 비록 인간에게 주신 지성과 일반 은총에 속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인간은 하나님과 단절되어서 하나님을 섬기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1장에서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꾼다고 그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떤 사람도 예외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은 우상을 섬기는 자가 아니라 무신론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어리석게 우상을 섬기지는 않는다고 그렇게 말하는데 그런데 여러분 무신론자는 보이는 우상을 만들지는 않지만 그러나 보이지 않는 여러 가지 우상을 그 삶에 두고 살아가는 사람이 무신론자입니다. 그들에게는 돈이 자신들의 우상이 되기도 하고 쾌락이 우상이 되기도 하고 또 자기 자신을 우상으로 삼고 살아가는 면에 있어서는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습니다. 도리어 우상을 섬기는 자보다 무신론자가 더 악한 그런 배역자의 삶을 타락한 삶을 사는 것을 우리는 얼마든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담의 타락으로 이 세계는 은약의 저주 아래 있으나 우리의 삶이 지속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총의 결과라는 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그저 주어진 세계 속에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저주의 심판을 연기하여 주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와 같은 삶을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 담겨진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저 이 주어진 삶에서 일반 은총의 혜택을 누리고 사는 것으로 충분한 것이 우리 인생이 아닙니다. 거기에는 진정한 행복과 만족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삶은 반드시 아담이 잃어버린 영원한 생명을 찾을 수 있는 기회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알고 우리의 지성을 통해서 우리는 일반 은총을 발전시킬 수 있지만 우리의 지성의 첫 번째 목표는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알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영혼이 어떻게 잃어버린 영생을 얻을 수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그것을 발견하는 것이 우리 지성이 해야 할 첫 번째 목표라는 것을 우리는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서 공부는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우리의 지성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것이 아주 어리석은 것 중에서 가장 어리석은 인생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심판이 크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지성은 고뇌하기 위해서 주어진 것도 아니고 자신의 삶을 즐기라고 주어진 것도 아니고 그리고 다른 어떤 목적보다도 더 먼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진리와 생명의 길을 발견하고 영생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지성을 허용해 주시고 남겨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의 은약을 믿음으로 구원 얻을 수 있도록 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헛되이 받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주 가운데서도 구원의 복음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을 낭비하거나 불신앙의 어리석은 상태로 죽음을 맞이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우리에게 주어진 일반 은총 가운데 주어진 우리의 삶 자체가 의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을 이루는 방편으로 우리에게 삶을 주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잃어버린 생명을 다시 찾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해야 하고, 그리고 또 그 기회를 헛되이 사용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그것을 이해하겠습니까?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9절 말씀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참으로 인생이 자기의 지식으로 그것을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말씀 안에서 우리들은 우리의 인생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깊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것을 발견하지 못하면 우리의 삶은 정말 허무합니다. 어디에서도 만족을 누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지성을 사용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 안에서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구원의 길을 찾을 때에, 여러분, 그 구원 안에서 우리들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던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영광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간의 삶의 대단히 중요한 본질을 생각해야 되는데, 하나님과 단절된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영적으로 죽어 있어서 스스로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로마서 1장을 보면은 인간 스스로는 영적으로 죽어 있기 때문에 절대로 스스로 구원의 길을 발견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율법이 없는 자들은 그 양심이 율법과 같은 기능을 발휘하지만, 그러나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죽어 있기 때문에 결국은 그 부패한 양심을 따라서 우상을 섬길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의 한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인간 스스로는 구원에 이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이 일반 은총과 우리의 생명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하신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원 얻을 수 있는 길도 하나님 자신이 우리에게 허용해 주셨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자신을 나타내 주셨고, 또 우리는 하나님이 자기를 나타내 주신 방식에 의존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들은 반드시 하나님께 주목해야 되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지 하나님의 방법을 우리는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담이 범죄했을 때 언약으로 여자의 후손으로 올 구원자를 계시로 알려주지 아니하셨습니까?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의 언약이 유일한 소망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그의 후손들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그 구원의 언약과 그 언약을 바로 알 수 있게 하는 그 표징을 의존해야 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인간의 이성으로, 능력으로는 구원의 길을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구원의 방식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아담에게 주신 구원의 언약과, 즉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에 여자의 후손으로 올 구원자와, 그 구원자가 어떻게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해 주시는지를 보여주는 제사를 통하여 그것이 우리에게 알려졌습니다. 하나님은 짐승을 희생하여 그들에게 옷을 입혀주셨을 때 그것은 대속의 죽음을 통하여 그들에게 주어질 구원의 모형이었습니다. 이것은 아담을 통하여 그의 후손들에게 알려지고 전해져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담이 그 일을 했다는 것을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4장 1절에서 12절 말씀이 바로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은 아담과 하와가 동침하여서 가인을 낳고 그리고 아벨을 낳았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가인과 아벨이 행한 일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들이 무엇을 했습니까?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렸다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가인과 아벨이 제단을 쌓고 그들의 소산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는 것은 그들이 바로 자기의 아버지 아담이 그들이 어떻게 타락한 것과 타락한 가운데 그들이 경험한 그 죽음이 어떤 것이었다는 것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어떻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고 그리고 구원을 예언해 주셨는지를 이 아담과 하와가 그의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그 가르친 것이 그들에게 잊혀지지 않도록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리는 것을 통하여서 그것을 기억하고 그것을 바라보고 믿을 수 있도록 가르쳐 왔다는 것을 의미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의 아들 가인과 아벨의 제사 이야기는 아담이 그대의 그의 후손들에게 구원의 길을 전수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제사를 통하여 그 각자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한다는 책임성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 창세기 4장 1절에서 11절에서 보는 것은 가인과 아벨의 제사와 그 결과를 통하여서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 구원의 은혜를 얻을 수 있는지를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그들에게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하나님은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고 아벨과 그의 제사는 열납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들의 제물 자체가 그들의 제사를 제사의 열납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믿음의 상태, 영적인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인은 비록 자기 아버지 아담에게서 제사를 통한 하나님의 은총을 배웠지만 그의 제사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불신앙의 제사로 제사라는 의식을 행한 것입니다. 그러나 아벨은 자기 아버지 아담의 가르침에 대하여 진심으로 순종하며 믿음으로 하나님께 제사하였습니다. 그는 진정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갈망하며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이 아벨의 제사는 열납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은 단 한 번의 제사로 그렇게 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의 제사와 그들의 삶 자체가 바로 그들의 이 믿음의 상태를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인과 그의 제물을 열납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가인은 그 제사에 담겨져 있는 내용을 이해하지도 못하였고 믿지도 않았기 때문에 그는 거듭나지 못하였고 그리고 그의 삶 자체도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거룩함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아벨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고 그는 거듭났고 그리고 그의 삶 자체도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거룩한 삶이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삶이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 차이가 있을 때에 가인은 자신이 하나님께 받아들여지지 못한다는 것 때문에 분하여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가인의 상태를 아셨고 7절 말씀 보시면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라고 하나님이 그에게 경고하였습니다. 여러분, 가인은 죄책감으로 두려워 떨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땅에서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지지 못하는 그와 같은 상태를 회개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자신의 아우 아벨을 죽이는 그와 같은 범죄를 하였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너는 너의 죄를 다스릴지니라 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러나 그는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아우를 죽였고 그리고 아우를 죽인 결과 그는 이제는 두려움 가운데 떨면서 땅의 저주를 받아서 유리하는 자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아벨을 향한 하나님의 저주가 11절 말씀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 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에서 인생의 가장 중요한 면을 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모든 인간이 가인과 아벨 둘 중에 하나의 길을 걸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겸손히 순종하며 자신의 영혼의 어둠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깨닫고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말씀 안에서 구원의 길을 찾는 자들은 복이 있습니다. 그들은 아벨과 같이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게 될 것이고 그의 영혼은 구원 얻게 될 것이고 정말 하나님과 끊어진 관계를 회복하고 영생을 소유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삶의 기회를 헛되이 보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말씀도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자신이 자기의 영혼이 참으로 구원받아야 할 존재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일생을 죄악 가운데서 자기의 생각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마침내 그 삶의 결과가 가인이 걸어갔던 그와 같은 유리하고 방황하며 땅에서 소산을 얻지 못하고 두려움 가운데서 일생을 살다가 영원한 저주의 심판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영혼이 어떠한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 돌이켜 보아야 되겠습니다. 가인과 아벨에게 제시된 구원의 길이 이제 우리에게 선지자들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하여서 성령의 밝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들 가인과 아벨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가르치고 그들을 인도하였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길을 인도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 우리의 영생을 결정한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들은 아벨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연락되고 영생의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어느 날 갑자기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아담이 그의 아들들에게 하나님의 언약과 그 구원의 표를 가르칠 때에 이 아벨이 그 말씀을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받아들여졌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가운데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할 것은 하나님이 어떻게 악에서 우리를 보호하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인이 아벨을 죽인 후에 그는 하나님 앞에서 신문받았고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저주 앞에서 절망하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죄를 숨기고 핑계했지만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죄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땅에서 유리하는 가운데 죽임당하게 될 것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13절과 14절을 보면 가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 이르되 내 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이렇게 그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창세기 4장을 읽을 때 이 말씀들이 이 시간 순서를 따라서 기록되지 않았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즉 아담과 가인 두 사람만 있는 상태에서 지금 이 일이 일어나는 것은 아니죠. 보면은 가인이 이 롯 땅에 거주하며 거기에서 아내와 동침하여서 아들을 낳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가인은 누구와 결혼한 것입니까? 아담과 하와가 낳은 또 다른 자녀와 결혼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이 어떤 시간 순서로 매우 근접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영적인 의미가 있는 사건들을 기록해 놓았다고 그렇게 우리가 말씀을 읽어야지 이 말씀이 이해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여기는 이 기간이 얼마나 오랜 기간인지도 우리는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에게 아주 우리가 기억해야 될 아주 중요한 사실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읽을 수 있는데 이렇게 죄악 가운데서 자신이 피해 복수를 받게 될 것을 두려워하는 가인을 향하여 하나님은 놀랍게도 그가 보호받게 될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15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되 그렇지 않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던 모든 사람에게서 죽음을 면하게 하셨다. 라고 말합니다. 가인이 두려워했던 것, 즉 자기를 만나는 자들이 피해 복수를 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그가 두려워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라고 말할 때 가인이 받은 이 표가 무엇인가 라고 묻는다면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뭐 가인의 이마에 뭐 무슨 표를 새겨 주신 것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가인을 보호해 주시는 방법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창세기가 실제 역사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결코 알레고리가 아닙니다. 이 기사는 역사의 한 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이 도시의 의미입니다. 도시가 세워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보면은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롯 땅에 거주하면서 아들을 낳고 그 아들을 에녹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가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쌓았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뒤에 가서 보면은 이 아담의 후손들이 얼마를 사는가를 기록해 놓았는데 그들이 몇 년을 생존합니까? 거의 1000년 가까이 900세를 살면서 자녀를 놓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와 다른 신체 조건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아마도 학자들은 홍수 이전에 사람들은 우리보다 훨씬 더 신체적인 조건이 좋았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느 정도 그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고 말씀하신 이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이 명령이 타락한 후에도 지속되고 있다고 보아야 하고 그리고 아담과 하와 그리고 그 자손들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여러 가지 공동체가 생겨났는데 먼저는 가족 공동체가 생겨났을 것이고 그 다음에는 도시 공동체가 생겨났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도시 공동체가 생겨났을 때 그 도시 공동체는 나중에 국가의 형태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4장 15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가족 공동체가 발전해서 도시 공동체로 성장하게 될 때에 거기에 하나님께서 그 공동체가 질서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법을 제정해 주시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도시는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보호해 주시는 방편으로서 하나님이 제정하신 기관으로서 국가의 원형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국가를, 도시와 국가를 세우시고 거기에 위정자들을 세우고 위정자들에게 권위를 주고 그들이 사람들이 질서를 따라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질서를 유지하는 권세를 그들에게 부여해 주었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그 첫 번째 모습이 바로 이 4장에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인을 죽인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말씀하셨을 때에 이 말씀은 가인이 이와 같은 법 제도 아래에서 무자비한 무법적인 복수에서 그를 보호해 주실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창세기 4장 15절은 하나님이 선포하시는 법 질서를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무나 복수하도록 허용하지 아니하시고 무법의 상태로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법을 집행할 제도를, 법 제도를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통하여서 정의를 구현할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성경은 이것이 바로 국가의 기능이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가인은 하나님이 제정하신 법에 의해서 보호를 받는 첫 번째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비록 가인을 무법적인 피해 복수에서 보호하셨지만 그러나 그가 사면된 것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는 사람의 무법적인 복수에서 보호되었지만 그는 하나님의 저주로 일생을 땅의 저주를 경험하며 살아야 했던 것입니다. 그의 삶에서 이 저주가 분명히 나타났을 것이고 그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는 가인의 죄로 인하여서 죽임당한 아벨의 믿음이 끊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25절과 26절 말씀을 보면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을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니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더라 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비록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벨이 죽었지만 그러나 아담과 하와의 가르침을 따라서 다시금 하나님의 그 은약의 말씀을 믿고 그 가정을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우는 그 가정 공동체가 존재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가 바로 에노스입니다. 에노스를 낳을 때부터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그랬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성경에서 하나님을 섬길 제단을 쌓는 것과 관련된 일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있는 많은 구약의 사람들이 제단을 쌓고 거기에 하나님께 희생의 제사를 드리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이야기해 주는데 그 말의 의미는 그들이 정말 하나님이 그들에게 약속하시고 보여주신 그와 같은 구원자를 믿음으로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그들이 믿었다는 것을 의미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약이 셋을 통하여 그 아들들에게 전해지고 그들이 여호와의 언약을 믿고 순종하는 가족 공동체로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는 이 처음 믿음이 가족 공동체를 통하여 전해지고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가정 안에서 하나님은 선지자적인 기능과 제사장적인 기능이 전해지도록 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변함없이 보고 있는 것은 이 가정이 하나님께서 그 신앙이 전해지도록 하는 첫 번째 기관이라는 것입니다. 어느 의미에서 첫 번째 교회는 가정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홍수 이후에 아담, 아브라함 때에 가서 비로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을 모델로 교회를 세워주신 것입니다. 그 이전에는 모든 믿음이 가정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정에서 말씀이 가르쳐지고 하나님께 대한 참된 믿음의 제단이 쌓아질 때에 그곳에서 구원의 은혜가 가능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가정들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가정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은 단순한 생존 공동체가 아니라 믿음의 공동체로 존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 안에서 말씀이 가르쳐지고 가정 안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찬송되어지고 가정 안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들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바라시는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들은 아담의 타락 이후에 하나님이 이 세상에 베풀어 주시는 은총을 인하여 감사하는 성도가 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우리는 우리 자신의 삶의 의미에 큰 책임이 주어져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삶은 자기의 쾌락을 위해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 아담이 잃어버린 그 영생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로, 축복으로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원 얻을 수 있는 길도 예비해 주셨습니다. 아담으로부터 지금까지 구원자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를 의지함으로 영생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시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일이 우리 개인뿐만 아니라 가정을 통하여 그 일이 대를 거쳐서 전해지고 전해지고 전해짐으로써 구원 얻는 자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창세기 4장에 나타난 이와 같은 믿음의 원리들을 생각하면서 이 원리들이 우리의 삶에도 우리의 가정에도 나타나고 또 하나님의 교회를 통하여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우리 다 함께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